지금 정부 또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2018년, 19년에 있었던 타다 논쟁하고 다릅니다.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서비스의 진화였던 거. 근데 이번에는 기술의 진화를 미국 관광 가서 느끼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압력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FSD가 만약에 정말로 무감독화해서 진행되게 될 경우에 이때 되면 저는 테슬라의 승차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이라고 할 수 있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미국 기업들에게 더 크다.
어허.
아무리 중국이 커도 네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양강체계, 특히 미국이 조금 더 앞서가는 상태에서 양강체계는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제를 이제 좀 바꿔서 워낙 이제 박사님 테슬라 이야기 하셨고 오랜만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가장 큰 최근의 이슈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였던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규모가.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성공한다면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의 가치가 1조 달러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재산을 들고 있을 일론 머스크는 과연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리스크가 더 커졌다.
사회적으로 저는 저격의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이런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보고 지금 보상안에 대한 반대편의 논리도 권력과 부의 집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주가 아니더라도 반대하는 사회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족 싸움처럼 지금 흔히 말하는 좌우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되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일론 머스크의 저격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주로서 투자자로서 애널리스트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항상 머리에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의 안전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테슬라의 주주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보상 패키지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주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가치의 희석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시점의 기준에서 희석인 거고요. 왜냐하면 1조 달러의 보상 패키지 안에 단계별 12단계 별로 있을 때 가장 핵심은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휴머노이드도 아니고 옵티머스도 아니고 FSD도 아니고 로보택시도 아니고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비타죠. 조정 전에 에비타가 네. 작년이 2024년에 한 140억 정도 넘게 나왔는데 4천억 달러를 넘게 해야 되잖아요. 24배인가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을 24배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가장 어려운 미션이 바로 그거다. 미션을 이루지 않으면 못 받는 거고 달러웨이에서 하고 있는 재판에서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이겨도 그 부분은 깎아내는 거거든요. 최대한 1조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명확한 가이던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계별로 시계별로 12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10년 뒤에 짜잔이 아니잖아요. 단계별로도 못 이루면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해야만 하는 엄청난 압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계획이 나오잖아요. 내년부터 사이버캠 나오겠다, 트럭도 나오겠다, 그다음에 로봇도 뭐 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5,000대 정도 생산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박인의 반도체도 만들까도 생각 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TSMC하고 삼성을 얘기해요. 열심히 협력할 거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4680 배터리를 만들고 뭐 또 요즘 삼성 SDI도 뭐 받기로 했다고 하지만 여기다가 파나소닉하고 LG 엔솔에서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급 업체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종속될 수도 있고 자신들이 지금 시장을 곧바로 팽창하려고 할 때 저쪽에서 설비 투자를 안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하고 삼성에서 번갈아가면서 AI5, 지금 4가 있고 AI5가 내년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TSMC고 AI6는 삼성전자인데 7은 다시 TSMC고 8은 또 삼성전자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팽창하게 될 경우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여러분 다 고성능 칩이 들어가죠. 여기에 AI5, 6, 7이 들어갈 때 요 부분에 대한 팽창된 수요를 못 만들 경우에는 자신들이 테라익스라고 하는 팹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도 내놨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중간에 인텔하고도 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치가 즉 자신들이 옵티머스를 확장하려는 수치가 맞아떨어지면 이거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오픈 AI도 1조 달러 투자할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또한 만만치 않게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해야만 하고 협력의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야만 하고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더라도 팹이라는 건 조립이니까요. 패키징이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 협력 업체들도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새로운 산업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R&D 단계에 있지만 시장이 만들어지고 규모가 세질수록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네. 밸류체인이 생기는데 AI 칩, 반도체 시장 또한 무진장 크다라는 것. 그다음에 배터리. 삼성 SDI의 전고체 뭐 이것들이 뭐 옵티머스에 들어가냐 아닌가 논쟁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직 그거는 테슬라에서 확인 안 해주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봐요. 중국에 있는 유니트리가 2시간밖에 못 쓰거든요. 이 2시간으로는 여러분 결코 현장에다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동자 한 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옵티머스를 하나가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다섯 대, 여섯 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절대로 이거를 경제성 있게 확장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중요하죠.
배터리에서의 그런 브렉스루도 필요하고 샤오펑에서 어니온2 발표하면서 세상이 놀라면서 부드럽게 걷는다고 했지만 이번에 주주총회에서도 옵티머스 2.5도 잘 춤을 췄긴 하죠. 근데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 손이죠. 손이 제가 한번 여기 설명드렸처럼 디그리 오브 프리덤. 얘가 손에 힘이 빠진 거죠. 유연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어니언2도 이렇게 막 작은 공을 들게 한다든지 가벼운 테슬라도 보면 달걀을 든다든지 수레바퀴를 든다든지 팝콘을 나른다든지 이렇게 가변하는 이유는 지금 발열 현상이 발생했다는 문제 때문에 옵티머스 생산이 연기된 이유는 이 액추에이터에서 자유도를 주다 보니까 힘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죠. 힘이 딸린다는 거는 무거운 걸 들기 시작하면 발열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럼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고 배터리도 대단히 빠르게 소비된다는 이 부분을 해결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생산에 들어가잖아요. 중국 업체로부터 납품받다가 물론 직접 생산하더라도 부품은 자석은 아직은 중국 걸 써야 되죠. 이러한 부분에서 새롭게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으면서 테슬라는 제가 보기엔 옵티머스 부분이 대단히 내년에 나오게 된다면 의미 있게 시장에서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의 변화는 FSD 14 업데이트된 것이 박사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맞아요. FSD를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13하고 또 다른 질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14가 나오면서 완전히 확신이 가까워진 것이 즉 기대치하고 펀더멘털이 더욱더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거죠. 12월 정도 되면 세이프 드라이버가 사라질 거다. 오스틴과 뭐 이런 데서 지금 또는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있는 옆에 앉아있거나 운전대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릴 거다. 그때부터 정말로 언슈퍼바이즈도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는 거잖아요. 100%. 저는 지금도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사전적으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지만 12월 달에 하차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 시대로 테슬라도 진입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FS14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15라고 얘기하지 않고 14.5가 돼도 자각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뭔가 얘가 스스로가 뭐가 변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12월이 아니라 1월만 돼도 저는 큰 의미가 있고요. 2월만 돼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이프 드라이버가 내리는 순간 저는 이건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신호라고 봐요. 자율주행 시장과 로봇택시 시장을 이제는 거침없이 확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 되면 저는 테슬라의 승차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세이프 드라이버의 내리는 타이밍 이거를 좀 지켜보시는 것은 테슬라 주가의 어떤 큰 변동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의 당분간에 있어서는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뭐 판매가 줄어든다. 이번에 중국 판매 줄어들었다가 해도 크게 타격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타격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펀더멘털하고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그 시간 타임라인에 대한 흔히 말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에서 실망하셨던 거 몇 년도 있다가 뭐 하겠다는 거 전혀 안 지켰던 거 이 부분을 명확한 12단계로 시간 타임라인을 쪼갰다는 건 일론 머스크하고 이걸 가지고 대단히 길게 회의를 했다 그랬어요. 이사회가. 그거는 현실적인 12단계 단계의 타임라인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어디까지 생각하길래 그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 하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FSD 14 아무래도 상당히 큰 진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FSD를 못 썼잖아요. 이번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안전검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FTA에 의해서. 근데 미국에서 생산된 거는 모델 S하고 X하고 사이버트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모델 Y를 많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에 생산된 모델 Y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단계가 가는 것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 또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2018년, 19년에 있었던 이 타다 논쟁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그냥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단어에 택시 운전사의 일자리를 보전해 줄 거냐 아닐까의 문제였잖아요.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서비스의 진화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술의 진화를 사람들이 미국 관광 가서 느끼고 오고 중국 관광 가서 무비자로 가서 느끼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민들의 압력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FSD가 만약에 정말로 무감독화해서 진행되 될 경우에 또는 감독하에서라도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자율주행의 느낌이 날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전기차로 전환해서 테슬라 모델 Y가 부럽긴 하지만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바흐 주인이 모델 Y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 거예요. 벤츠나 BMW 갖고 있는 차주들도 안 부러워하실 겁니다. 나는 이 부릉부릉이 좋아. 벤츠, BMW 좋아. 뭐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실 건데요. 자율주행이 모닝에서 막 되고 나머지는 자율주행이 안 돼도요. 나머지 차주들이 모닝이 부러울 거예요.
자율주행이 되는 게 훨씬 그만큼 가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환에 대한 사회적 동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일부 고급 소비자들과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한 선택을 할 뿐인 거죠.
맞아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전기 충전 연료가 적더라도 하는 거고 전기료가 비쌀 수도 있다는 거 뭐 거기 가서 충전하는데 기다려야 되는 이런 감내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구매 비용도 비싸고 보조금이 있다 할지라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은 다릅니다. 자율주행은 안 되는 차와 되는 차를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바꿔놓을 거거든요. 한번 여기 강남에서 차 막히는데 또는 어느 동네든 차 막히는데 손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옆차를 딱 보니까
자율주행하고 있어.
막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막 게임하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방하고 있어요. 막. 그 이런 모습 말이 맞아요. 나는 피처폰이고 저긴 스마트폰인 거예요.
완전 다르죠. 네.
이거는 아, 나 당장 저거 되는 거 갖고 싶다라고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 것 같으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의 전환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된 것처럼 왜냐면요. 거기는 앱을 쓰고 싶어하는 부러움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부러움을 이기는 마케팅 요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EV 진화 과정, 그러니까 즉 테슬라가 모델3와 모델Y를 만들면서 이 진화 과정보다 FSD가 진화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것이 판매됐을 경우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의 구조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주의적 접근 방식이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나누는 거예요. 그건 초기에 나올 때 아 저거 3단계야, 저건 4단계. 이거 소비자들은 관심 없어요. 소비자들은 이것이 부러우는 안 부러우냐의 문제잖아요.
부럽냐 안 부럽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만드는 데는 기술적인 어프로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가 나오게 되면 특히 서울과 같이 밀집된 지역에서 누구는 FSD를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상징적으로 가로수길을 한 거잖아요. 강남에서.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것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다 결국 처음에 얘기하셨던 네. AI 시대의 금광. 네. 컨슈머 마켓이 열리느냐 이거랑 네.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무엇인가 제품이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결국엔 다시 돌고 돌아서 AI 시대의 투자 방식에도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옵티머스는 좀 어떻게 해요?
옵티머스는 처음에는 지금 네오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이걸 하겠다고 막 뭐 미국에서 원 엑스 테크놀로지스에서 그걸 지금 뭐 시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스웨터 접는데 10분 걸린대요. 집에서 스웨터 접는데 10분 걸리면
답답하죠.
혼나죠.
그럼요. 네.
스웨터 전문사라고서 말씀을 드리면 네. 혼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테스트 삼아서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네. 처음엔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규칙화된 룰이 지배하는 사회가 공장이잖아요. 그 규칙을 어긋나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궁극에 가서는 가정에 올 거예요. 전 저 죽기 전에 정말 제가 집에다가 하인 드리듯이 인류가 과거에 하인 많이 드렸잖아요. 돈인 사람들. 근데 윤리적으로 문제 있었던 거잖아요. 윤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으면서 하인을 들려서 저의 노후 생활을 청소해, 설거지해, 환자들 막 돌봐주고 이게 얼마나 인류가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옵티머스는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고도 나겠죠. 스마트폰 떨어졌는데 저도 죽으려고 하고 옵티머스 죽으려다가 하다가 AI가 좀 떨어져서 서로 부닥친다든지.
아하, 뭐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아이가 갑자기 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외가 일어날 수 있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면서 하지만 인류사회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경제구조로 가는 거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함수도 변하는 거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저는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쨌든 그 앞서 말씀하셨던 AI로 만드는 새로운 것, 새로운 것에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봇도 그렇고 그래서 뭐 미래가 밝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죠.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AI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요새 좀 걱정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신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요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팬으로서
네네.
속보요 그냥은 다 챙겨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AI 경제로서의 인류의 진화는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핵심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저는 얼마나 크게 될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우리나라가 26만 장 갖고도 여러분 그게 98억 달러예요. 근데 지난주에 AWS하고 아마존에 오픈AI 계약했는데 900억 달러 넘게 했잖아요. 거기는 그럼 GPU가 몇 장 들어갈까요? 그리고 1조 달러 오픈AI 한다 그러고 어제 엔트로피 플로드 만드는 데서도 자기네들도 그렇게 10기가와트 데이터센터 직접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저희 테슬라도 옵티머스에 엄청나게 반도체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반도체의 수요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거고 여기에서 주변부 반도체를 하는 것도 여러분 의미 있게 저는 투자 단기 전략에서는 의미 있을 거라고 보지만 장기 전략에서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다 커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좀 흐름들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투자금의 성격이라든지 투자 계약 기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는 네. AI 경제의 중간에 파동이 오고 파동 없이 우상향할 거라면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선이 리니어로 성장을 해요. 1차 함수일 수는 없죠. 주식시장은 1차 함수일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당연하게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의 모습을 그려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변동은 있겠지만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최종.
최종 목적지는 AI 경제의 완성이라는 거고 이거는 네. 인류가 AI하고 관련 없이 저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요? 소비자의 유익성이 실현됐을 경우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고 없고가 또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한 믿음은 갖고 계시는 것이 버블론 논쟁을 볼 때 중요하다. 버블론은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조정이 조금씩은 오겠지만 이것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마지막 골을 잡아놔야 그 목표를 잡아놔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엄청 흔들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강경수 박사님과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박사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